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리적으로는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어둠을 가시고 밝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요즘 우리 교회당도 그렇습니다만은 LED, 이 빛으로 인해서 적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도 밝은 빛을 낼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사용하던 전기의 3분의 1만 가지고도 더 밝은 빛을 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과학이라는 게 우리 생활은 밝게 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어두워진 영적 세상은 조금도 밝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의 피로 양심을 씻어주셨지만 육체를 가지고 사는 현 세상에서는 별 차이를 가지는 것 같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도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고요. 바울도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에베소서 5장 11절에 이 세상을 표현하고 있고 우리의 투쟁에 대해서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증거하였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어둠의 세상에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에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직접 이를 선언하십니다. 그럼에도 어둠의 하수인들이 되어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적인 것보다는 여전히 율법을 들어서 이를 반박하고만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율법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판단하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직접 율법을 주신 그리스도를 반박하고 나서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증거를 많이 하고 또 바로 해도 그들이 보기에는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님께 항의를 하고 항상 자신과 함께 증언하시는 아버지께서 함께 증언하시기 때문에 이 증거는 율법적으로 판단해도 그러지 않다. 또 주님은 이렇게 율법을 들어서 말씀하심을 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고 아들과 함께 증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확신하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다 분명하게 깨닫고 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과 지금 어두운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좀더 밝아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12절에서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 기록되고 있어요. 말씀 그대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어둠 속을 걷기 위해서는 등불을 들어야 됩니다. 언제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두운 곳을 걸을 때는 빛을 뒤에다 두고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원리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하신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왜냐하면 나아가는 앞을 비추기 위해서 빛을 앞에 두고 따라가야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원리이지만 그럼에도 신앙하는 사람들조차 영적으로는 이런 일반적인 원칙조차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빛이신 주님을 앞에 모시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빛을 앞서가는 모습을 들어보는데 그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우리 각자의 바른 자세를 살피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마치 창조의 첫째 날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 4절에서 태초의 상태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은 태초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을 빛으로 계시해 오신 것을 강조하는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빛은 사실 물과 함께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 기본의 요소, 기본 조건입니다. 초막절이 물의 축제였다면 그 여덟의 날이 빛의 축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입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시는 선언은 나는 세상의 생명이니 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이 첫절의 마지막에서도 나를 따르는 자는,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말씀의 확인입니다. 모두 죄로 인해서 죽어진 상태에 있는 세상에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우리가 부정하지 않죠? 사람 자체로는 죄의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는 선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는 표현은 사람 자신에게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평투성이여 싸움 거는데 익숙한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못하도다. 13절에 항의하는 저들의 간악함은 여전히 보입니다. 예수도의 출처를 바로 알지 못하는 저들은 당연히 불신의 불평을 토해낼 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이도 내 증언이 참되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야 이 말씀이 진실하심을 확신할 수 있지만 불신의 마음으로 접근한 저들에게 이러한 진실함이 통할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도에 관한 아무것도 바로 알 수 없었던 겁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죄의 문제를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해결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실 것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적으로 보고 계신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하신 백성들 속에서 오히려 거절당하시는 안타까움은 비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셨는데 불신하는 저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심이 이 말씀 속에서도 묻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고 또 그분께로 돌아가실 것을 저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완악하게 대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들의 입장을 인정하시는 주님의 아량을 뵙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도 보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당에 오신다면 우리가 참으로 바르게 영접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둠 속을 헤매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그 밝은 빛 찾으리라.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주의 은혜와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눈을 주님께 돌려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밝은 얼굴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의 가슴에 가진 우리의 삶에 가진 어둠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도를 알고 만났다면 이제는 그 빛을 풍성히 누림으로 삶의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15절 18절입니다. 역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증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두 번째에서는 봅니다. 여전히 불신과 대항으로 나오는 저들이었지만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연민과 자비로서 저들을 일깨우시려는 자의적인 선언을 계속하시는 겁니다. 이 둘째 부분에서는 판단과 증언 이 두 가지를 주로 겹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판단이라는 말은 본래 히라보로 크리시스 하는 말로 정죄, 단죄, 재판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증언은 마르투리아, 주어진 확증, 기록, 보고, 증거, 증명 이런 의미들을 가지는 말이죠. 이 둘은 또 깊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바른 판단은 반드시 바른 증언, 즉 바른 증거를 가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15절에 그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도를 향하여 그렇게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반항을 하는 이유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과 진리로 섬겨야 할 하나님을 항상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에 대해서도 이런 대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한 어떤 것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제자로 삼고 선지자 노릇하는 거짓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는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모르는 상태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진실하신 것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에 저들의 무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사도는 이미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하반절에 증거한 바 있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16절에 그랬는데요. 주님께서 자신의 하시는 일이나 판단이나 모든 것은 5장 이미 앞에서 30절 하반절에서 봤던 대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일이나 판단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맡겨드리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도 곧 아버지의 판단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죠. 주님께서 이러셨듯이 우리 각자의 자세가 또한 이와 같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변이 빛으로 빛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이 들먹이는 율법을 통해서 저들을 교훈하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17절에 그랬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율법을 사용할 뿐이지 율법 전체의 가르침이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당한 원리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18절에 그랬거든요.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한 율법의 정신을 주님 자신과 아버지의 두 증인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저들이 이미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13절에 그렇게 비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분명한 증거가 저들에게는 변명으로밖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을 저들의 불신 때문입니다. 한번 의심으로 접근하는 사람에게 없던 합리적인 방법과 교훈으로 답변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영적인 접근이 불신의 사람들에게 어렵고 믿음의 사람들에게조차도 바른 성경적 이해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리가 먹히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날도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착하고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데 그의 귀는 이미 진리가 아닌 다른 바르지 못한 교훈에 익숙해져 있어서 어떤 바른 교훈으로 가르쳐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의 귀가 진리를 향해 열려서 진리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것들이 혼자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증언하신다고 하는 이 이치가 또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을 증언하고 복음을 증언할 때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효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9절 20절입니다.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뭡니까? 아들을 알아야 아버지를 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18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반문하고 그 반문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이 두 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합리적인 답변을 주셔도 저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음을 이미 아시면서도 그들을 이해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시대 같고 인간적인 입장이라면 주님의 권위로 밀어붙일 수도 있으셨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19절에 그랬지요. 상반절인데요. 이 질문은 역시 너를 보내고 함께 너를 증언한다는 그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의미로 묻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묻는 말에 즉각적인 답변보다는 사뭇 경계하시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결국 앞에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신 예수도를 알지 못하면서 그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아버지를 알려달라고 하니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지만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도의 중요한 관계를 소개하시지만 여전히 저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 뿐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도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를 소개하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사람으로 뵐 수 없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뵈면 사람 죽습니다. 사람으로 뵐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서 아버지를 보여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어디 있는가?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는가? 하고 묻는 그들에게 보여주거나 나타낼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조차도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라는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9절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이나 빌립에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는 말씀은 사실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계속 빌립에게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10절 11절에 이렇게 당부하심을 듣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오늘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역시 알지 못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흠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20절에 조금은 살벌한 상황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예수도의 증거에 대한 저들의 반응이라고 해도 옳을 겁니다. 그만큼 진지하게 일깨워 주시려는 배려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온 반응은 여전히 잡아 죽이려는 저들의 결심이 굳어 있음을 요한은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들의 영역이고 손을 댈 수 있는 위치였지만 역시 위에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함을 여기서도 확인하는 겁니다.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거든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확신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설 때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자주 인용을 하죠.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일의 성취, 특히 영적인 역사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만 합니다. 사실 급하고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때, 즉 위에서부터 결제가 있어야 함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참는 자세가 바로 천국 백성의 기본임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하늘의 때가 차지 않으면 아직이라는 시간의식에 익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언제나 시간 개념을 사라질 사람의 기준에 두기 때문에 걱정하고 낙담하고 어려워하지만 인류의 구세주이신 주님과 관련된 일들조차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온갖 꼼수를 다 부려보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신 시간이 차기까지는 불가능한 것과 같이 이 역사의 흐름의 기준이 정치가의 계산이나 재산가의 돈을 풀고 거둬들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때에 의해서 허용되고 불가능함을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도 예수도를 바르게 그리고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우리의 위치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광명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점점 밝아지고 있지만 영적인 시각에서는 동트기 이전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 와 있음을 인식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은 채로 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역사의 아침을 기다려야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어둠에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의 말씀이죠. 상황이든 시간이든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만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의 증거를 완벽하게 보시고 계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의의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15절 16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오직 예수도의 판단과 자세와 삶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니 감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빛을 따르는 우리가 또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예수님을 가진 빛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큰 어둠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빛은 그 어둠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그 빛에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서 빛을 모신 삶을 감당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예수님께서 늘 선언하시는 나는 이 가정의 빛이다. 나는 이 일터의 빛이다 하는 음성을 믿음으로 늘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